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동해 민간인 통제선 검문소 일대에서 북한 남성 한 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4시 20분쯤 동해 민통선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남성 한 명을 폐쇄 회로를 통해 포착한 뒤 군 병력을 투입해 오전 7시 20분쯤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망명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남아 과정과 망성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조화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국상은 물론 해상으로 왔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무력 진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엔이 강경 진압에 따른 심각한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차르아나크 유엔 대변인은 크리스틴 슈레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가 어제 미얀마 군부 제2인자인 소인 부사령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버기너 특사는 통화에서 전 세계가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떤 형태의 물리적 대응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군부에 전달했습니다. 또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는 온전히 존중돼야 한다는 점과 시위대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얀마 군부의 반복되는 인터넷 차단 조치와 관련해 핵심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날 소인 부소장이 유엔 측과 군부의 계획과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에 대한 정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인터넷을 차단했다가 다시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해 국가 간 정보 공유 투명성을 보장하는 국제조약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동물성 감염병을 둘러싼 데이터를 추적하는 방법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투명성에 대한 공동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팬데믹 관련 국제조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이 매우 매력적이라면서 서명국들이 모든 데이터를 공유해 팬데믹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코로나 원인에 대한 투명성 부족이 누구의 책임이냐는 질문에 대부분 증거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기원했다고 가르치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존슨 총리의 이번 제안은 최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국제조사단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번에 승인된 백신은 한국의 SK바이오와 인도의 세럼연구소가 생산한 백신이며 국제 백신 협력 프로그램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올 상반기 안에 코백스 프로그램을 통해 145개 나라에 3억 회분 이상의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군 기지를 겨냥한 로켓포 공격이 발생해 민간인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역 내 미군 주도의 국제연합군 기지가 모여있는 아르빌 국제공항 부근에 어제 적어도 세 발의 로켓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이 공격으로 미국 계약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한 명이 사망하고 미군 한 명과 민간인 다섯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국을 겨냥한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 일어난 공격에 분노한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쿠르드 자치정부의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 실태를 규탄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유엔이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피해자와 납북 어부 등 12건의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전직 관리들이 아시아 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약화됐다며 동맹 복원 공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10도, 최고는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1.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캐나다가 주도하고 미국 등 58개국이 서명한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자의적 구금이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 실체를 규탄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캐나다가 주도하고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전 세계 58개국이 서명한 가운데 15일 발표된 국가 간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은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 간 외교에서 거래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의적 체포, 구금, 선고 등은 각국의 우호적 협력과 국제여행, 무역, 상업뿐만 아니라 국제분쟁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 책임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들이 가혹한 구금 여권과 변호인 접근 거부, 고문 그리고 다른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예방하고 끝낼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크 가르노 캐나다 외무장관은 이날 선언 발표에 맞춰 열린 온라인 행사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번 선언문에 동참하고 지지하는 이유는 자국민이 이 같은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실제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any countries who are endorsing and promoting the declaration do so because they recognize that their own citizens.
이날 행사에는 선언 발표에 동참한 각국 외교장관들의 입장 발표도 있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자의적 구금은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금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completely unacceptable and it's already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국가관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의적 구금을 사용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극악무도한 행위이며 국제외교구금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선언에 대한 많은 나라들의 폭넓은 지지는 역사가 정치적 도구로서 법의 냉소적 사용이 아니라 인권과 법치의 편에 서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It's time to send a clear message to every government that arbitrarily detains foreign nationals and tries to use them as
이날 선언에 자의적 구금을 자행하고 있는 특정 국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캐나다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선언이 발표된 계기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에 의한 자의적 구금 실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전환기정위 워킹그룹과 스위스의 휴리독스 등 9개 인권단체는 지난달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풋프린트를 발족하며 지난 1950년부터 2016년까지 수만 명이 북한 정권에 의해 납치되거나 구금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자의적 구금으로 인한 피해에 있어 미국인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6년 1월 구금됐다가 1년 5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와 지난 2012년 입국했다가 2년 동안 구금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베 사건입니다. 한편 다수의 언론들은 이번 선언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8년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의 재무책임자이자 창립자의 딸인 멍완저우가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돼 억류된 직후 캐나다의 전직 외교관인 마이클 쿠브릭과 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가 중국에서 붙잡혀 구금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두 사람이 기소돼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이 1969년 태안항공 여객기 납치 피해자와 납북 어부 등 12건의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이 여전히 현장 조사 등 유엔의 관련 활동에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12건의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9월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22차 정례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1969년 대한항공 칼 여객기 납치 피해자와 납북 어부 등에 관련된 12건의 강제 실종 사건을 북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설립된 실무그룹은 실종사건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가 제기한 실종사건에 대해 납치 의심국가가 조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장기원 씨와 정경숙 씨가 1969년 대한항공의 YC-11 여객기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공중 납치된 뒤 납북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원 씨는 당시 여객기 승객이었고 정경숙 씨는 승무원이었습니다. 특히 정 씨에 대한 정보 요청은 이번이 두 번째로 실무그룹은 앞서 2016년에도 북한에 같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북한은 1969년 12월 11일 승객과 승무원 등 50명을 태우고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납치했다가 국제사회에 비난이 쏟아지자 이듬해 2월 14일 승객 39명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1명의 송환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1975년 8월 납북된 천황호선은 이기하, 민기식 씨, 1965년 11월 납북된 명덕호선은 김경수 씨, 1968년 5월 납북된 성은호선은 이상서 씨 등 남북 어부 8명에 대한 정보도 북한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권혁근 씨와 김종수 씨도 칼기 피랍 사건 납북 피해자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실제 칼기 피랍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무그룹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권혁근 씨는 1970년 6월 납북된 금강산호 선원, 김종순 씨는 1968년 11월 납북된 풍성호 선원으로 추정됩니다. 실무그룹은 또 보고서에서 지난해 6월 23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유엔 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의 납북 피해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한에는 유엔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과 현대적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과 잔혹한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와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북한은 6월 30일자로도 보낸 답변에서 이들 유엔 전문가들의 지적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관련 사건들과 관련해 동일한 답변을 계속 반복하는 등 협조가 부족한 데 대해 여전히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종자들의 행방과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실무그룹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피해자가 한국 전쟁 당시 납북자를 포함해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핵계획 그룹 창설을 제안한 미국과 영국, 호주의 전직 관료들이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동맹 복원 공약만으로는 갈 길이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말콤 리킨드 전 영국 외무상, 이보 달더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 회장 겸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주재 미국 대사가 아시아 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공동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외교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즈 최신호 기고문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동맹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차기 확산 위협 예방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동맹들의 셈법이 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사람은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유럽 등의 전직 외교안보 고위관리들이 공개한 아시아 핵기획그룹 창설 제안을 주도했습니다. 포린 어페어즈 공동기고문은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 일본, 독일, 터키 등을 포함해 약 15개 나라가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다는 당시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의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확산 체제를 통해 그런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의 조율된 노력 때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가 보다 도발적으로 핵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군비 통제 합의에서 탈퇴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들 역시 핵무장 추진을 단념해온 셈법을 재고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사람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피폭 경험이 있는 일본의 경우 미국의 핵 확장 억지력이 계속 유효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최근 중국의 도발과 북한의 핵 고도화에 따라 이 같은 우려가 가중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아직은 공개리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허용되고 충분한 기술을 보유한 만큼 결정만 한다면 빠르게 핵무장 국가로 전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역시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해 수백 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이 핵무장을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비록 자체 핵무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소수지만 대다수 한국민들은 확대된 미국의 안전보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한국민들은 미국이 냉전 이후 철폐한 단거리, 저위력 전술 핵무기의 재도입을 바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세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동맹 재구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특히 나토 등 핵심 동맹들과 호주, 일본, 한국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이런 기조를 재확인한 건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공약의 이행은 어려운 작업을 동반한다며 미국의 억제력과 방어 역량의 전반적 개선, 아시아와 유럽 동맹들에게 미국의 핵 전략 수립 과정의 참여와 러시아를 넘어선 군비 통제 담화 확대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 같은 국정 목표 달성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많은 국정 과제들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하는 분야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비교해 아시아 동맹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건 더 어려운 과제가 될 전망이라며 나토와 달리 미국과의 양자적 관계에 동맹들이 의존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 경색으로 수년간 중단된 일본, 한국과의 3자 공조 체제 구축을 재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아시아 핵기획그룹을 창설해 호주, 일본, 한국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미국, 호주, 일본, 인도로 구성된 영내 집단 안보 구상인 쿼드에 한국이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반 메데이로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과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재구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전략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15일 아시아 내 신뢰 복원에 관한 포린 어페어즈 공동기고문에서 단순히 역내 동맹관계를 개선하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직접 대항할 수 있는 자원이나 역량이 부재하지만 높은 수준의 대규모 사업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위를 확보하고 이미 일본과 함께 추진 중이라며 향후 협력 대상을 한국, 인도, 유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괌과 한국, 일본 등의 전진 배치된 미군기지의 방어력 개선과 동맹과의 효과적인 안보 연결망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미군과의 지휘 통제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한일 관계의 갈등을 종식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군사 부문에서 삼각 공조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이 균열을 악용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의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해 정보 공유 개선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자동 개입하도록 한 나토 조항을 본따 중국이 호주에 무역 보복을 하고 있는 사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향후 쿼드의 경제 정책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북한의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시 측이 우체국, 즉 USPS를 통해 직접 소장 발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에밋 G. 설리번 판사는 12일 법원 사무처에 배시 측 변호인이 우체국을 통해 소장을 송달하는 것을 허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법원은 소장을 송달하는 역할을 법원 사무처가 맡도록 하고 있지만 배시 측은 현재 법원 사무처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우체국을 통해서만 북한으로 우편물을 보낼 수 있다며 법원에 이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설리번 판사는 이번 명령문에서 법원 사무처가 배시 측이 우체국으로 향하기 전 소장이 담긴 우편물을 검토한 뒤 밀봉을 하도록 했으며 변호인 또한 우체국을 통해 소장을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접수증을 법원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난 배 씨는 지난해 8월 북한의 억류 당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사무처는 페덱스 등을 통해 평양 외무성으로 보낸 배 씨의 소장이 반송돼 왔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습니다. 통상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북한의 사무소가 마련되어 있는 국제배송서비스 업체인 DHL을 통해 관련 내용들이 전달돼 왔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DHL 북한 사무소는 비외교 목적의 배송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최초 소송 제기일 120일 이내에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실패할 경우 소송은 취소됩니다. 배 씨 변호인은 소장 전달 시한을 미국 법원으로부터 연장받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북한 무역에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 영향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북한의 수입액 감소가 두드러진 점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무역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무역센터 ITC의 트레이드맵 자료에는 각 나라들의 지난해 무역 통계가 속속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난해 북한과의 수출입 기록이 있다고 보고한 나라는 15일 현재 모두 13개로 이들의 대북 무역 총액은 전년도인 2019년에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C에 따르면 북한과 이들 13개 나라의 무역 총액은 2019년 3,516만 달러였지만 2020년엔 1,309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구분해 살펴보면 북한의 수입액 하락폭이 수출액 하락폭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수출액은 2019년 836만 달러에서 2020년 806만 달러로 약 30만 달러, 약 4% 낮아졌지만 수입액은 2019년 2680만 달러에서 502만 달러로 내려앉아 약 80%나 감소했습니다. 나라별로는 2019년 북한이 1985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했던 브라질이 지난해 9만 3천 달러로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나라로 기록됐습니다. 그 밖에 수입액 2,408달러에서 472만 달러로 떨어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329만 달러에서 259만 달러로 하락한 스위스, 또 수출액이 193만 달러에서 38만 달러로 낮아진 볼리비아 등의 무역 하락폭이 컸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나라인 모잠비크는 수출입 총액이 전년도보다 약 113만 달러 많아진 471만 달러를 기록해 북한과의 무역 규모가 오히려 늘어난 나라로 꼽혔습니다. ITC가 통상 연중 내내 전년도 무역 자료를 취합해 공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북한과의 무역을 한 나라는 13개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나라들만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의 무역액이 크게 하락한 사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경 봉쇄라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한 북한의 현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13개 나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은 이미 자국 해관 총서 자료를 통해 북한과의 무역 규모가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해관 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은 5억 3,905만 달러로 전년도인 2019년에 27억 8,901만 달러에 비해 약 81% 줄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추가적으로 국경 봉쇄를 강화한 10월 이후에 북중 무역은 월 100만 달러대에 머물며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월 대중 무역액이 4억 달러를 상회했었습니다. 북한의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경 봉쇄 사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 교수는 최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수입 감소가 북한 경제에 끼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But now this year, last 12 months, there's been very little in the way of North Korean imports. And since those are
1년 동안 북한이 크게 줄인 수입은 대부분 소비 제품목으로 대중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경제가 그동안 국가 주도 경제와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시장 경제라는 두 개의 축으로 나름의 균형을 맞추면서 돌아갔지만 이제는 제재 등으로 약해진 국가 경제 외에 시장까지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이 부분은 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한연합훈련이 다음 달 둘째 주에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한국합동참모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한국군당국은 감염 차단을 위해 비상이 걸렸고 연합훈련의 변수로 작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한 명 발생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군 작전지휘부인 합참 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국방부 영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도 지난해 11월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3개월 만입니다. 확진자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무원입니다. 이 군무원은 군에서 거리 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 첫날인 15일 관련 증상이 나타나 서울시내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둘째 주 실시로 가닥을 잡은 미한연합훈련을 앞두고 훈련 주관기관인 합참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군당국은 밀접 접촉자 추적 등 감염 차단에 비상을 걸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의 16일 정례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합참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영내 임시검사소를 설치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참과 국방부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0여 명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하도록 했고 임시검사소에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인원 등 100여 명 안팎을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가 지난 8일 코감기 증상 발현 후 지난 15일 확진되기 전까지 4일 정도 합참청사에 정상 출근한 것으로 드러나 군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합참청사 근무 인원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는 1차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부서 소속이 아니고 훈련에 참여할 부서에서는 의심 증상 발현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합참 인원의 확진이 연합훈련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 질문에 미한은 신종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시행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3월 둘째 주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을 협의 중입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는 훈련 기간은 총 9일 정도로 예상되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합지휘소 훈련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벙커 CP-10구에서 미한 군 지휘부가 집결한 가운데 열립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많은 인원이 실내에 밀집해서 연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확산 위험이 크고 이것이 일정을 최종 결정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훈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신종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승찬 대변인은 현재 전체적인 군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 보건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훈련 일정을 변경하거나 훈련에 참여할 합참 청사 근무, 현역 군인 규모를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연합훈련에서도 신종 코로나 환자가 나와 훈련이 이틀 뒤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미한 군 당국은 8월 16일부터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수도권 내 확진자 급증과 훈련 참가를 위해 대전 자운대에 파견됐던 전방부대 소속 20대 육군 간부 확진으로 훈련 개시일을 이틀 뒤인 8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또 합참 내 신종 코로나 확진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에도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훈련 때도 신종 코로나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 인원을 분산하고 야간 훈련을 생략하다 보니 훈련의 차질이 불가피했고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훈련에 FOC 검증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미국 측은 신종 코로나 상황 등으로 규모가 축소된 지휘소 훈련으론 충분한 검증이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측은 FOC 검증을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 청소년들의 우울증 수치가 높으며 감정을 억제할수록 우울증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저널에 실렸습니다. 탈북 과정에 겪은 심리적 압박과 한국 내 소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좀 더 세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우울증 현상 등을 분석한 논문이 최근 국제환경연구 공중보건저널에 실렸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년간의 조사란 제목의 이 논문은 한국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진이 작성한 것으로 우울증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13살에서 23살의 탈북 청소년과 청년 64명을 지난 3년 동안 면담하며 조사한 결과 우울증 비율이 45.3%에서 3년 뒤 59.4%로 상당히 증가했다는 겁니다. 우울증은 기분을 조절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겨 오랜 기간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상태로 수면과 식사, 신체, 생각과 행동 등 일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방치하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 논문은 탈북 청소년들 사이에서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회복 탄력성이나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논문 공동저자인 한국국립정신건강센터의 박수빈 정신건강연구소장입니다.
감정 표현을 좀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뭔가 좀 스트레스나 감정을 드러내서 말하거나 누구와 의논하거나 잘 그걸 해소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좀 그냥 감정을 좀 억제하는 성향의 아이들, 그다음에 뭐 삶에 대한 만족도나 회복 탄력성이 낮은 아이들이 더 우울해지는 성향이 있었다라는 결과예요.
박 소장은 15일 BOA에 조사 대상 중 절반 이상에서 우울증 수치가 나왔다는 건 비교군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규모라며 여러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겪은 뭐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뭐 소외감이라든지 문화 적응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 또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니까 학업 면에서도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관련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박 소장 등 연구진이 통일부 통계를 인용해 논문에서 밝힌 한국 내 10살에서 29살 이하 탈북 청소년과 청년은 2020년 9월 현재 1만 3천여 명으로 전체 탈북민 3만 3천여 명의 40%에 달합니다. 특히 탈북 청소년의 62.8%는 탈북 여성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낳은 자녀로 언어와 문화 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우울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독일 컨스탄스 대와 빌레벨트 대 연구진도 지난 2019년 국제학술지 분쟁과 건강을 통해 발표한 논문에서 탈북 청소년이 남쪽 청소년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더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연구진은 PTSD와 우울증 심각도를 모두 측정하는 지표검사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남쪽 청소년들보다 모두 높은 점수가 나왔다며 가장 큰 요인은 사고, 폭행을 당하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는 등의 트라우마 사건과 가정폭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연구진은 그러면서 탈북민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예방적 접근이 맞춤형으로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한국의 지성호 국회의원은 지난주 이와 관련해 탈북민들의 심리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 의원은 2019년 현재 한국 내 전체 의료 수급권자 중 정신과 이용자 비율은 4.6%인 반면 탈북민 이용 비율은 24%로 6배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북 과정과 중국에서의 오랜 도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이로 인한 정신적 공황장애,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은 일부 탈북민이 전문기관의 심리안정치료를 받고 호전되는 것을 볼 때 탈북민 트라우마 센터 설치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지 의원은 특히 미성년 탈북민들이 심리 발달의 문제로 정신건강치료를 받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면서 탈북민 정착 초기의 심리안정지원은 낯선 사회에 스스로 정착해야 하는 탈북민들에게 건강한 정착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수빈 소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통일부사나 남북하나재단, 하나원이 지난해 11월 탈북민 정신건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예방과 세심한 지원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정신건강적으로 취약한 군인 건 맞고요. 뭐 이 논문제는 청소년이지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탈북민 자체가 이제 취약한 군이 맞고요. 그분들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 프로그램 같은 게 제도적으로 잘 정비가 필요하겠죠.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두리아나 국제학교의 천기원 목사는 VOA에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이웃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을 시도했던 탈북 청소년들이 주위로부터 사랑을 받고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밝게 변하는 모습을 볼 때 과거에 겪은 어려움들이 치유되면 훨씬 더 큰 힘과 잠재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 학교 출신 춘미양입니다.
엄마랑 13살 때 헤어졌어요. 일단은 처음에 왔을 땐 언어를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람들 관계?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막 친구도 안 사귀고 혼자만 지냈어요. 재밌어요. 같은 소원을 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되게 큰 희망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학교 학생들은 최근 주위에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면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해 유튜브에 올려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박수빈 소장은 이렇게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청소년들도 많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우울증 극복을 위해 가급적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밖으로 드러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다룬 기록 영화가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 개방됐습니다. 언론은 영화 개봉을 계기로 4년 전 일어난 김정남 암살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다시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랐고 말레이시아와는 아직 외교 관계를 복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을 소재로 한 기록 영화 암살자들이 12월 미국 개봉에 이어 1월 말 영국에서 개봉했습니다.
Kim Jong-nam has been assassinated. Two women just been arrested in connection with the murder.
Kim Jong-nam was the favorite son of Kim Jong-il, the former leader of North Korea.
Kim Jong-nam questioned his brother's legitimacy.
영국 로이터 통신은 이 영화가 대담한 공항 살인 사건을 조명한다고 전했고 BBC 방송은 기이한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 감독이 제작을 맡은 104분 분량의 이 영화는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베트남인 도안 티 후언과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가 VX 신경작용제를 김정남의 얼굴에 발라 숨지게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렉 스칼라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2일 VOA에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선까지 넘는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is assassination will have an impact. This confirms what many know already that Kim Jong-un sits at the top of a system that implements a deliberate policy of human rights denial.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인권을 부정하는 정책을 펼치는 북한 통치체제의 정점에 김정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인물들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국민에 대해 범죄를 자행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토의 등에서 김정남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가 VX 화학무기에 의해 살해된 데 충격과 경악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발표하면서 북한 정권이 해외에서의 암살을 포함해 국제 테러를 반복적으로 지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repeatedly supported 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 including assassinations on foreign soil.
미국은 또 2018년 3월 북한 당국이 국제법에 위배되는 화학무기를 사용했거나 자국민에 대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통적 우방국이었던 북한과 말레이시아와의 관계도 크게 손상됐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김정남 암살 사건 뒤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또 평양에 자국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2019년 10월 마하티르 모하맛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와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 위원장이 만나 양국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12일 VOA에 쿠알라룸푸르는 북한의 동남아시아 무역활동의 거점이었고 정치적 중요성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Kuala Lumpur was a significant support base diplomatically for some of North Korea's commercial efforts in Southeast Asia. And it also had political significance.
1990년대 제네바 합의에 기초한 후속 협상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으며 이는 북한이 외교 기지로서 말레이시아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이런 관계는 모두 없어졌다고 스나이더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4년 전 암살당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어떤 인물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북한의 파워 엘리트를 연구하는 정성장 윌슨 센터 연구위원 겸 한국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김정일의 첫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 성혜림이 김정일 곁에 있지 못하고 모스크바에서 요양생활을 하면서 성혜림이 김정남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정남은 김정일의 숨겨진 아들로 성장을 했고 해외를 계속 방랑하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 의원은 북한 정권이 김정남의 제3국 망명을 우려해 암살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암살당하기 얼마 전에는 영국의 탈북자 단체에서 망명정부의 수반을 맡아달라고 김정남에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은 자꾸 김정남 망명 또는 망명정부 수반 얘기 나오니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좀 불편했겠죠. 그래서 김정남에게 귀국을 요구했는데 김정남이 뭐 거부함으로써 북한은 이러다가 김정남이 망명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서
김정남과 직접 접촉한 시티와 흐엉은 2019년 석방됐고 북한 용의자 5명 중 4명은 사건 직후 말레이시아를 떠났으며 유일하게 체포된 북한 국적자 리정철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돼 북한으로 추방됐습니다. 결국 김정남 암살 사건은 법적으로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에서 살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제이크 김씨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미서부 유타주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김지연 씨. 어린 자녀 둘을 돌보는 일만으로도 벅찰 텐데 최근 개강한 학교 수업에 참여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지연 씨, 오늘따라 늦게까지 잠들지 않는 딸을 곁에 두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놓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제 뭐 취업이 힘들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취업난, 뭐 청년들이 뭐 취업난이 힘들다 그런 게 잘 와닿지는 않아요. 처음에 한국으로 왔을 때 남편이 사실 처음은 그렇게 권했어요. 이제 공부를 좀 하자. 그 공부를 하는데 돈도 벌어야 되겠고 또 공부도 해야 되겠고 우리는 어느 하나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대학을 이제 사이버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또 회사를 다니면서 일도 하자.
남편의 권유에 힘입어 지연 씨는 북한에서부터 관심이 많았던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원래 북한에 있었을 때부터 회계를 좋아했어요. 숫자를 좋아했어요. 저희 북한도 그런 수능시험 비슷한 게 있어요. 이름은 다르게 부르는데 그런 수능시험에서 제가 900명 중에 4등을 했어요. 저는 수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전 회계 관련 이런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평양에 있는, 저는 지방에 살았는데 이제 평양에 있는 건설건재대학이라는 데를 저한테 제가 발령장을 받은 거예요. 건축하는 건축물 도면 그리고 뭐 그런 대학이에요. 저는 거기에 흥미가 없었고 이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 평양에 가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제가 그 대학을 그만뒀어요.
원했던 공부였다면 상황이 어려웠어도 학업을 마쳤을지도 몰랐던 일. 교육열이 높고 직업 경쟁률도 높은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장소는 많았고 지연 씨는 학원을 다니게 되는데요. 그러는 동안 10개가 넘는 자격증을 따고 덕분에 첫 직장도 갖게 됐습니다.
다니던 학원에서 저한테 가르치는 걸 하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오자마자 첫 번째로 들어간 회사가 탈북민들을 가르치는 컴퓨터 학원 강사였어요. 2011년도요. 월급은 많지 않았어요. 100만 원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를 다니면서 돈도 벌고 또 제가 공부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공부를 계속 했어요.
탈북민들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 있었던 김지연 씨.
조금 한국 사회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탈북민들끼리만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계속 작은 북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학원 안은 작은 북한이에요. 이제 다 북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한국 사회를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사이버 대학 다니면서 경영학을 하면서 기본 회계 관련 과목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계 관련 지식들이 어느 정도 쌓여 있고 또 회계 관련 자격증들도 좀 있고 하니까 그 자격증하고 그 사이버대학 졸업한 그 다니는 그땐 다니는 과정이었는데 그걸로 해서 어플라이를 한번 해봤어요. 그냥 그냥 회사들에 어플라이를 여러 군데 넣었는데 그리고 거기 가니까 좀 월급도 훨씬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또 한국사를 많이 알게 됐고
회사에 취직해 경력을 쌓고 있던 김지연 씨가 갑자기 대학 교수가 될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 탈북민들만 가르치는 그 학원에서 회계 관련 자격증도 가르쳤어요. 자격증 관련된 클래스도 가르쳤어요. 제가 회계 관련 클래스를 가르쳤는데 그때 그 학생들이 선생님 가르치는 거 되게 쏙쏙 잘 이해가 되고 진짜 어려워서 이해 못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 좀 가르치는데 조금 소질은 조금 있나 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잠깐.
탈북민들을 가르치며 종종 참 쉽게 잘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던 지연 씨. 탈북민이 아닌 일반 학원을 다니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지연 씨는 내가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이럴 땐 이 질문이 나와줘야 되는데 하면 제가 그 질문을 한대요. 나는 다른 학생들이 정말 다 알아서 나만 몰라서 질문하는 줄 알았던가 아니라고 입 다물고 있는 학생들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고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고 제가 가르치면서 그래서 얘는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가는구나 그런 걸 자기가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계학은
재미도 있고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김지연 씨는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말을 듣고 정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경험을 통해 생각이 달라졌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인 제이크 씨가 평소에 늘 하는 말
이제 학원에 다니고 그게 너무 재밌어 하고 그러니까 오빠가 지연아 너는 꼭 회계를 꼭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든든한 지원군인 남편까지 이렇게 말해주니 지연 씨는 자신에 대한 더 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새벽에 학원 다니고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잠을 줄이면서 몸은 고단했지만 이렇게 흥미진진한 일이 또 있을까 싶었다는 김지연 씨.
오빠 생일날이었어요. 근데 학원에 가야 되는데 생일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생일을 어떻게 하지? 막 갈등을 했어요. 그 두 사이에서.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빠가 무조건 학원으로 가라고. 학원 가면 퇴근하면 11시거든요. 집에 오면. 11시니까 생일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막 오늘 저녁만 그냥 퇴근하고 그냥 바로 집에 갈까? 막 그런 문자를 하니까. 근데 마음은 한쪽으로 학원에 가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오빠가 무조건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괜찮다고 자기 생일. 지연이가 공부 잘하면 자기는 더 행복하다. 학원에 꼭 가라. 그래서 오빠 생일날 저녁도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국가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회계사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영어시험 토익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영국문화원이 탈북민들에게 제공하는 1년 과정의 영국 유학의 꿈도 꾸며 영어 공부에 전념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 1년 차이로 한국 정착을 시작한 제이크 김 씨 부부. 2015년 미국 유학길에 나서기 전까지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꽉 채우며 배우고 일했습니다. I have a dream. I 회계학과 교수가 될 꿈을 꾸고 있는 김지연 씨. 지연 씨에게 회계학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네. 만일 기사님이 저한테 돈을 100불을 빌려주셨어요. 그러면 기사님 머릿속에서는 지은 씨에게 빌려준 돈 100불 이런 메모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내가 만일 TV를 샀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우리 TV는 1000불짜리 이런 메모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게 그냥 회계학이에요. 내가 빌려준 돈, 받을 돈, 갚아야 할 돈, 뭐 산 물건, 판 물건 이런 것들을 숫자로 나열한 게 회계학이에요. 근데 단지 거기에다가 서로가 다 누구나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전문 용어로 갖다 붙인 거예요. 예를 들면 빌려준 돈 이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뭐 받을 돈 이렇게 하면 조금 예, 서로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 선수금, 뭐 미지급금 이런 전문 용어를 붙여 놓은 것뿐이에요.
Something good in it. 남편의 말을 믿고 목숨을 걸고 탈북한 김지연 씨는 자유의 땅 한국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밟게 된 땅 미국. 제이크 씨와 김지연 씨는 미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유타주에 거주하는 30대 탈북민 부부 제이크 김 씨와 김지연 씨의 사연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비어의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비어의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과테말라 국회는 상당한 결격 사유가 있는 한 인물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격 사유는 전직 대통령의 참모였던 구스타보 알레조스와 관련돼 사법 방해를 한 혐의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부정부패와 과테말라의 법치를 위태롭게 했다는 혐의로 구스타보 알레조스를 공개적으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1일 과테말라 법원은 사법 방해 혐의로 문제가 된 개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제가 된 이 개인과 전직 대통령의 참모였던 구스타보 알레조스와의 연계는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지난 2020년 과테말라의 특별검사는 사법제도를 뒤흔드는 엄청난 위반 행위를 밝혀냈습니다. 조사 결과 전직 사업가이자 알바로 콜롬 전 대통령의 참모였던 구스타보 알레조스가 고등법원과 대법원 법관 선정에 개입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밝혀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스타보 알레조스는 법관 인사에 관련된 최소 41명의 인사와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 중에는 10명의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고 2명은 현재 과테말라 정부의 지도부 인사입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2020년 6월 구스타보 알레조스와 그의 직계 가족을 중대 부정부패 혐의로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구스타보 알레조스는 알바로 콜롬 전직 대통령의 참모라는 지위를 활용해 과테말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부기관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었습니다. 과테말라 국회가 구스타보 알레조스와 밀접한 연계관계가 있는 데다 상당한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과테말라 법원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과테말라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은 부정부패와 싸우는 과테말라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또 이는 번영과 안정을 바라는 과테말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과테말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